어쨌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거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중심되는 인물이라고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투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에는 상당히 긴 역사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와 비교를 해보면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겐 좀 익숙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죠? 반만 년이요? 네, 맞습니다. 반만 년. 언제부터 반만 년이죠? 반만 년 전부터 반만 년이에요? 저 기억으로 아마 제가 어릴 때도 반만 년이었습니다. 제가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때 반만 년이었는데요. 아직도 반만 년이에요. 언제까지 반만 년이 될런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연도에다가 2333을 더하면 그게 이제 어쨌든 단군의 개국일에 우리나라 역사가 되는 겁니다. 계산 빨리 해보셔요. 얼마 나오는가? 4천 얼마요? 저런 거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4300 얼마쯤 됩니다. 그렇죠? 4,300이면 반올림하면 4,000이 돼요? 5,000이 돼요? 4,300이면 4,000에 가까워요? 5,000에 가까워요? 4,000 얼마일 텐데, 그걸 제가 어릴 때부터 반만 년이라고 불렀으니, 저게 정확한 겁니까? 뻥튀기를 좀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 뻥튀기 많이 한 거예요. 4,300년 그러지, 왜 반만 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5,000년 조금 안 된다고 하든지요. 왜 반만년이라고 그러나요? 많게 보이려고요. 사천 몇백 년 가는 거 보다가 비록 반이 붙긴 붙었지만 만년이잖아요. 그래서 반만년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많아 보이도록 가급적이면 이 뻥튀기를 하느라고 만들어진 역사가 반만년입니다. 지금이 4345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4,300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200 말, 4,30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때부터 반만 년, 앞으로도 몇백 년은 느끈하게 반만 년이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기 나라의 역사는요, 조금이라도 이게 뻥튀기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자라났던 포항 앞바다 영일 많이 있습니다. 그 영일만을 건너면요, 볼록 튀어나온 반도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톡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곶이죠, 곶. 그게 토끼 꼴입니까? 호랑이 꼴입니까? 호랑이 꼬리가 그렇게 작아요? 우리나라 지도 동해안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 그때 딱까닥 해가 또 내려가잖아요. 요, 딱까닥 하고 톡 튀어나온 부분. 여러분, 이게 호랑이 꼬리예요. 토끼 꼬리예요. 전 어릴 때부터 그게 왜 호랑이 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호랑이 꼬리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누가 그걸 토끼 꼬리라고 합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왜 일본 사람들 눈에는 그게 토끼 꼴이고 한국 사람 눈에는 호랑이 꼴이에요? 어쨌든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어쨌든 좀 크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거는 토끼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꼬리가 저런 게 뭐더라?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비슷한 거는요. 저 옛날에, 요즘 그건 잘안 보이는데 옛날 보면 개꼬리를 이렇게 몽땅 잘랐더라고요. 잘린 개꼬리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호랑이 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지명이 호미곶입니다. 호미곶. 그래서 손가락 이런 거 하나 쭉 해가지고 있는 거기 참 한 번씩 드라이브하면 괜찮은 장소이긴 해요.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지 우리 역사를 좀 뻥튀기를 하든지 과시를 하려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어차끔 줄이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못된 짓 참 많이 했어요. 임나 일본북 하는 말 아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 이 저게 가야 시대 이 남쪽 지대에 식민지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때도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 순리를 따른 것이니 어쩌니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저 먼 북쪽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요. 그것도 두들겨가지고 파내고 석고로 글자 고쳐가지고 조작까지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때 한국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던 일본 사람들이 가르친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식민지 사관이라고 합니다. 핵심은요, 한민족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거 일본 사람이 심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정말 그렇게 어쩔 수 없고 일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못난 민족인가요? 여러분, 한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제는 좋아 보이고 국사는 시원찮아 보이세요? 아직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반만 년이라 칩시다. 그 반만 년 역사 중에 일본이 우리보다 앞지른 기간이 얼마예요? 깨끗해야 100년입니다. 5천 년 역사 중에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 기간이 이제 겨우 100년이에요. 앞으로 얼마쯤 지나서 다시 우리가 추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얼마쯤 흘러갈는지 모르지만 긴 세월 딱 놓고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은요, 동해 한바다에 이래 볼록하게 올라온 섬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한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민족이 아니지만 한일 합방 이후에 식민지 시기를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 역사를 이렇게 쪼그려 놓은 거고 자기 역사는 뻥튀기 해놓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지나간 사실의 기록이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도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 글을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관에 맞는 자료는 기록을 하고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충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요, 가급적이면 자랑할 만한 거, 좋은 것은 과장시키고 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은 빼버리거나 아니면 축소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걸 대충 눈치껏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게 저 일본 아닙니까? 저 사람들요, 뻔히 증거가 있는 것도 어쨌든지 덮으려고 애를 쓰는, 조금 우리한테 비하면 양반 기질이 좀 떨어져요. 자, 일반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성경의 역사는 어떤 거냐 말이죠.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이기에 성경의 뼈대를 이루다시피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출애굽 시대와 사사기 그리고 왕정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역사이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했더라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줄거리입니다. 출애굽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출발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입니다만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많으면 칭찬들은 생각은 안 날걸요. 어쩌면 한 번쯤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기보다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그저 잘했다고 칭찬하신 적이 한 번 있기는 있는데, 가만히 그 장면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칭찬하는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그저 좋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분 나서 그냥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회가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칭찬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말 안 듣다가 책망받고 징계받은 건 얼마나 많으냐? 수도 없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징계만 받았는지 몰라요. 지도자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럴 때요, 모세가 못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뭐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여하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서 안가 한번 더 그리 봐라. 이래가지고 쫓겨갔단 말이에요. 지도자부터 이런 건데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 인도합니다. 하다 보니까 도중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그만 날 죽여주이소. 이렇게 기도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그만 날 죽여주이소 한 사람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 이러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 말 지도자가 그리 하면 안 되겠죠. 모세는 백성들한테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백성들한테 책망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만만 날 그냥 불러가 있어 그랬는데,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 같으면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요,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고 그래요. 바라가 볼 때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못 보는 거예요. 저것들이 말이야 손을 높이 들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거는 찬양도 되고 바로한테 욕먹이는 것도 되고요. 하, 신난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들기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다에 갇혔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백성들이 바다에 딱 갇히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말을 못 듣게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여기 죽이러 갔냐? 차라리 우리가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러는 겁니다. 말 못했게 합니다. 애굽에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갔다가 묻으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요, 거기서 불렀던 이 노래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끄덕끄덕 반복돼서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갑니까? 조금 가다가 물 없으니까요, 물 목말라 죽겠다 고함지 대사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하긴 뭐 물 없고 배고 저게 밥 없으면 어떻게 살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렇더라도요 말을 못 듣게 하면 안 되는데,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럽니다. 이거 얼마나 못된 말인가 보세요. 종살이 하던 데서 건져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배고프다고요. 아직은 가진 거 있는데도 배고프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떡 배불리 먹, 제가 종살이 하면서 배불리 먹기 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래도 그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못된 말이냐는 말이죠. 그럭저럭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렇게 이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중요한 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말씀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려서 모세에게 산을 올라오라.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고 모세가 거기서 40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며칠을 못 견뎌가지고요.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앞다빠진 인생들인지 한번 보세요. 왜요? 올라간 모세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여태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셨다는데 옛날에 보고 들은 게 있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그 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며칠 전만 해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듣겠습니다 이래놓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요 빨리 내려가봐라 네 백성이 이제 타락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저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요 그건 잘합니다. 하나님 그래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백성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름에 먹칠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한번 봐줬다 봐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왜 그러셨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재미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재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다가는 내가 한 방에 너희를 싹 쓸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내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화가 나셔서 순식간에 멸해버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새기면 그런 일이 혹 있을지도 모르니 내 같이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모세가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은 그래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역사가 이런 일들이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만나를 40년간 먹었는데요. 만나를 계속 먹다가 보니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죠? 같은 거 날마다 먹으면 날마다 같은 거 먹으면 질리는 거 맞죠? 그래도 전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재밌었던 대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옮긴 대로 제가 적을게요. 이 자식 아침 먹고 출근한다고 지 방에서 옷 갈아입고 있더니 저 엄마하고 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걸 한마디 듣고는 지 무슨 뭐죠? 페이스북 어디인가 올렸대요. 아빠 대박 났다? 이렇게요. 뭔 얘긴데? 지방에서 옷 갈아입다니까 엄마 아빠 얘기가 들리더랍니다. 내 평생에 질리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아빠 내 평생에 질리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옆에 어머니 성경하고 땡땡땡하고 마누라 일어났더니 그 밑에 아빠 아니 비빔밥 둘이 했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걔한테 전달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가 들은 대로 써놨는 거 그랬는데 그 밑에 지 친구들이 뭐라고 달아놨나 봐. 야 그날 너가 아빠 안 죽었어?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성경하고 마누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빠가 아니 비빔밥 이랬어요.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이들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전 옛날 하숙하면서 3년 동안 하루도 예외 없이 밥을 비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 비빔밥이 참 좋아요. 아, 밖에 나가면 비빔밥 절대 안 사 먹습니다. 거의 안 사 먹어요. 집에서 비벼 먹는 게 근데 안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좋으면 40년을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볶아도 먹고 깨도 먹고 뭐 구워도 먹고 해가 삶아도 먹고 했던 게 맞는데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렸다고 말하는 게 전 조금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때 질린다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래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몹시 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뻔히 높은 상태로 길에 쫙 깔린 거예요. 실컷 한번 먹어봐라 이런 겁니다. 먹다가 이새 고기가 찡긴 채, 끼인 채로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요. 하나님께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출애굽 역사가 40년인데 40년 내내 이러고 살았습니다. 출애굽 역사랑 40년이요. 정말 기적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가 참 안 좋은 게요. 여러분 진짜 나무가 없어요. 풀도 없어요. 멀리서 보면 풀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양떼들이 파먹어요. 세상에 순이 나오는 쪽쪽 파먹어 버리고 나와봐야 멀리서 보면 풀 한 포기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어찌 저런 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거기를 40년 헤매보세요. 구름 기둥 없이요? 어렵습니다. 어제 서울이 뭐 구름이 제법 끼었었잖아요. 구름이 끼었는지 어쨌는지 하늘이 푸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머리가 따끈따끈하던데요. 그런데 포리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 광야 거기에서 구름이 없다고 쳐보세요. 밤에요. 불기둥이 없다 치면요. 그 구름과 불기둥이 40년을 그들과 동행했죠. 신발이,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완전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게 그렇게 없었는지 몰라요. 자랑할 내용은 거의 기록이 안 돼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속썩인 얘기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가 사사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대 그 이야기가 그 사사 시대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본문입니다. 결론은 이래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칭찬 들을 만큼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더라.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을 잊었으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압제를 해요. 압제 속에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사사기 400년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 잘 안 듣는 말 참 잘 안 듣는 우리 아이들도 몇 번쯤 맞으면 그 짓을 그만둡니까? 한번 뭐라 그랬더니 딱 그치는데요. 감사하십시오. 큰 복입니다. 매를 한번 세게 들었더니 되던데요. 그것도 복입니다. 날마다 두들겨도 안 되던데요. 정상입니다. 우리 아들 매 한 번 안 들고요. 고함 한 번 안 쳤는데도요. 잘 하던데요. 그거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복권보다가 훨씬 더 큰 복이니 그건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 거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기적입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에 똑같은 이 짓을요. 7번을 반복합니다. 7번을 반복해요. 어떻게 본다면요.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객과천선할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그 사사기 이후에도 사사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아니 사사가 됐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보통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적과 싸우고 뭐 이런 게 사사거든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 맞나요? 여러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운 거 없고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개인 원수 갚듯이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 붙잡혀가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뭔 놈의 사사가 이러냔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측면이 보여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다른 민족이 들어왔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불러가지고 징계를 가해가 이 압제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요? 회개가 따라오거든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진작에 그러지 하고 사사를 세우는 게 이게 원칙인데, 아니 이 자식들이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압제를 당할 때는, 아니 혼 좀 내려고 분으로 왔는데 혼이 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회개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아이고 마 우리 팔자는 이런가 보다 이래가 블레셋에서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각본은 저놈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이러면 사사를 불러 세우는 건데, 저 자식들이 잘못해도 소리 안 하고요 아이고 마 우리는 팔자가 이런가 보다 그냥 간단 말이에요. 누가 답답해요? 이 각본대로 안 가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누리는 이 평화는 깨어져야 하는 평화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평화를 두들겨 깨는 게 삼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사가 된 거예요. 누가 답답다고요?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답답한 줄 모르네요. 세상에 무슨 백성이 이런 백성이 있느냐는 말이죠. 그게 사사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끝에 가가지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당하면서도 생각은요, 아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세워놨더니 초대왕 사울, 정말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저버리죠. 거의 대부분 왕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다윗 때문에 물론 나라의 깃털이 세워지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만은 다윗에게서도 그런 범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말년에 고난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주셨고 솔로몬에게 큰 영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요 또 우상에 빠져드는 거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라가 분리될 징계를 받는 거죠. 나라가 분리될 때쯤 돼가지고 르호보암이요 바보짓만 안 했더라도 또 어떻게 달라졌을는지 몰라요. 이 르호보암이 바보짓을 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주기 전에 신신당부해요. 왜 나라를 쪼개서 너에게 주느냐.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떼서 나한테 주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이 위가 오래도록 유지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여로보암이 실제로 열지파를 떼어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깁니까? 우상 섬깁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이 조상이 원조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왕이 되고 보니 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저 우리 시골 합시다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남쪽에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 돌아옴 난 뭐야. 그래서 못 가. 통행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놓고 섬기긴 섬겨야 될 것 같으니까 북쪽에다가 두 군데나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섬겨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쪼개진다고 이야기했고 거짓만 안 하면 나라가 오래 갈 거라고 했는데 그짓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됩니다. 왕조가 9개가 됩니다. 왕조가 9개가 됐다는 것은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왕이 19명인데 쿠데타가 8번 일어났으니까 한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만 해도 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왕이 그렇게 몇 안 돼요. 겨우 200년에 쿠데타 8번, 왕조가 9개니까 한 왕조가 30년도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평균 쳐서. 30년이면 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도 좀 작아 보인다 싶은데요. 한 왕조가 30년밖에 안 갔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요. 죽이고 그러면서 갔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호세아가 갔죠. 아모스가 갔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도 보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남쪽 유대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선지자가 남쪽 유대에서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왕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더란 얘기죠. 남쪽 유다도 왕이 20명이라고 해야 될는지 19이라고 해야 될는지요. 북이스라엘과 왕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기간은 훨씬 길지만요. 그게 아달랴가 끼었기 때문에 아달랴를 왕이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스러우니까 아달랴 포함하면 20, 빼면 19입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 여러분 몇 명일까요? 한때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은 19 중에 8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8명이요.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다 악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선하다고 말해야 될지 애매해서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은 5명 가기도 하고요. 어떤 명은 2명 가기도 합니다. 둘이라고 말할 때는 요시아나 히스기야 정도만 남고 나머지 왕들은 처음에 선했다 하지만 나중에 뒤로 가보면 다 이상한 짓들 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선한 왕이었다. 히스기야도 끝에 가서 바보짓 해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이렇게 안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남쪽 유다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쿠데타가 세 번쯤 일어났지만 그 다윗의 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대로 이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시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하 36장에서는 간략하게 요약을 이렇게 합니다. 왕도 범죄하고 제사장, 백성도 범죄했다.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결국은요. 백성들 전부를 바벨론에 잡혀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도 한 번에 잡혀간 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세 번이나 쳐들어와요. 세 번이나 쳐들어와가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귀족들 쓸만한 그래도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 또록또록한 놈들만 잡아갔어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죠. 그건 일종의 인질입니다. 잡혀가고 나라는 그냥 뒀어요. 그나마 하나님 섬기면서 잘하면 하나님께 이거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또 안 돼요. 또 쳐들어옵니다. 또 끌어갑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와가지고는요 진짜 반항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진짜 천치 바보들만 남겨놓고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잡아가고 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땅이 안식하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순종 안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몽땅 데려가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난 후에 땅에게 70년 안식을 주셨더라. 이런 역사를 왜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이렇게 못난 역사를 성경이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놨는지 어떻게 본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개인의 삶은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교하면 좀 다릅니까? 좀 낫습니까? 확실하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여긴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월등히 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확신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혹시 이 중에 한두 분이라도요, 내 인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비교해보니 내 인생이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내 삶도 이건 아마 별반 다를 거 없더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확신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위로는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도요, 자기 나라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못되게 굴다가 징계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다,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성경은 어쩌자고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망해버린 나라의 역사를 왜 이렇게 자세히 전해줍니까?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니 제가 이번 시리즈 주제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분명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는데 이걸 담당하시던 오 목사님이 그걸 우째라고 고쳐놓은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표준말 쓴다고 쓰는데 왜 서울 사람들은 그걸 자꾸. 그래도요, 여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는 거지 사실 편하게는 우째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실감은 더 나는 거니까 저도 그 편 좋습니다. 이런 백성을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걸 붙들고 그렇게 하셨느냐? 정답은요. 여러분, 제가 끄덕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받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뻥튀기라거나 과장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난 이야기 아니면 너무너무 어이없는 역사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니 이게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얻고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포장하고 자기의 역사를 드러내며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기 바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한 모습, 인간들의 이런 추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는지 의아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니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애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숙된 자녀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